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6장을 쭉 요즘에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6장 5절 말씀부터는 셋째 봉인을 떼는데 그 떼는 분과 함께 검은 말탄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6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요한은 여기에서 보고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얼마만큼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들은 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검은 말은 장차 전 세계적으로 임할 기근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뭐 이런 부족들이 있잖아요. 뭐 그 복구하고 막 이러므로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데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여기서 곡물 1쿼터 즉 1리터 조금 넘는 양이 그 당시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하루 식량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죠. 따라서 그 당시 노동자의 품삯으로는 한 가정을 경제적인 면에서 부양할 수 없었어요. 그 하루 받는 그것 가지고는요.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값이 비싼 것으로서 그 당시 부자들이나 사용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감람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면용 뭐 화장품이라든가 미용 또는 몸매 관리에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여느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물건이라기보다는 특수 사람들의 사치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오늘날에 위스키에 해당되는 알코올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식량만 그 음식물조차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술도 그 시대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고 부자들에게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었는가 하는 것을 뭐 6.25를 뭐 겪진 않았습니다만 말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또 무슨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식량이라든가 다른 물자들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 그건 많이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기 목사님도 2차 대전 후에 얼마나 이 미국이 어려웠었는가 하는 것을 사실적인 면에서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매기 목사님은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자랐고 그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가지고 머리가 벗겨질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게 자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 1789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토마스 멜서스는 인간의 능력은 인류를 위한 생존 수단을 증가시킬 수 있을 만큼 자연의 신보다 무한히 위대합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예언이 당시에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1959년 77개국으로 구성된 UN의 식량농업기구, FAO죠. 이 식량농업기구는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모여서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쭉 회담을 가졌는데 이 모임에서 토인비 박사가 초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토인비 박사가 말을 했던 것이죠. 멀지 않아 인간의 식량 생산은 그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의 증가가 계속될 경우 굶주림은 과거 기근과 패스트 그리고 전쟁이 가둬준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인간을 위협할 것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의장을 지낸 존 보이드 오르경은 또 이러한 경고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의장직을 퇴임하면서 마지막으로 세계를 향해 한 가지 경고를 말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계는 향후 50년 내에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지금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 미국을 반대하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7억 5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잘 살고 있으니까 이게 뭐 남의 이야기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그 보고서를 보면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60억으로 보았을 때 20억이 지금 기아,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6절 봤으니까 7절, 8절 이렇게 넘어가 보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5절과 6절에서는 검은색 말을 탄 자 있는데 네 번째 봉인을 떼는 말은 청황색 말을 탄 자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장차 역병이 일어나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목숨을 앗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역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생제와 페니실린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랬습니다. 말탄자에게 사망이란 이름이 부여되긴 했지만 죽음 자체가 전쟁과 마찬가지로 의인화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며 죽음은 신체 활동의 중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육체적 죽음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육체는 사라지는 반면 버림받은 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리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절과 8절에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라고 하는 그것은 아마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서도 의인화시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죄와 죽음은 동시에 세상에 들어왔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것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인간은 아담이 지은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아담처럼 그들이 율법을 위반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기간 동안에도 죄를 범하고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죽은 것은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홍수 때 죽었으니까요. 죽음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죽음에 대해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죽음이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한 죽음이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의 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요 죽음이 의미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찬양 전에 제가 조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다. 그 중에 죽음이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은 것은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그분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죽음이란 속성이 전수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분을 찾으려는 욕망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망인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후에도 육체적으로 900년 이상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죽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났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마음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었으며 육체적인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그의 죽음은 전 인류에 전가되었던 거죠. 그러나 인간의 죄악상은 갈수록 심각해져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단지 살기만 위해 현대 의학과 눈부신 과학의 첨단 기술을 의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류는 역사를 거듭해오면서 더욱 부패한 타락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물론 인류에게 오늘과 같은 발전이 없었다면 인간의 생명은 훨씬 더 단축될 것은 사실입니다. 아담은 여기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예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자인 아담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인간을 죽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함으로 부과된 징벌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의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생명과 영원한 복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루이스 스페리 체퍼 박사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신학적 진술을 했는데 의미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이와 같은 영적 죽음은 범하지 않은 혈통의 후손을 통해 유지되지만 그와 반대로 육적인 죽음은 아담의 원죄에 대한 참여로 인해 모든 사람이 육적으로 죽은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직접 주어집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두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대환란기 때는 죽음이 광포하게 날뛸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크고 신 보좌 심판 때 죽음이 완전히 박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14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도 이것을 재천명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칼과 기근과 역병과 맹수로 인해 지상에 있는 인구 중 4분의 1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죠.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7절과 8절에서 나오는 청황색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땅 위에 만연하게 될 재앙과 역병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참 무섭다고 하는 세균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니시 대학교의 박테리아 연구소 소장인 프랑크 홀트만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도시 인구의 상당수가 원자폭탄으로 학살될 수 있지만 박테리아 균은 원자폭탄보다 훨씬 힘들이지 않고 한 주면 한 주, 도시면 도시 전체 인구를 몰살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만큼 세균전이 현대 전쟁에선 참으로 무서운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는 네 사람이 말타 네 그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째 인봉을 떼게 되는데 그것은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순교당한 남은 자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 제단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신 장소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는 영혼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표현하셨죠. 이 말씀이에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4분의 1이 몰살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살펴본 것처럼 대환란 기간 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기초하여 의의를 구하는 것처럼 구약적인 사고에 굳게 의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1절 한 절만 더 보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환란 때의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로 11절까지는 다섯째 봉인을 떼게 되는데 순교당한 남은 자의 기도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